사진 말고 제가 해보겠습니다. 아사베 시인.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낙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곤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지지니라 하시니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고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의 하나같이 넘어지리라.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함께 봉독한 시편 82편 말씀은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참신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질서를 유지할 책임을 부여하신 통치자들을 꾸짖는 내용입니다. 이 사실은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재판하시니라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고 마지막 쪽 8절에는 또 하나님이 일어나서 세상을 심판해달라고 하는 강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8절은 시편 기자가 한 말처럼 보이고 1절과 8절 사이에 있는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모두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은 통치자들을 꾸짖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통치자들, 재판관들을 꾸짖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인간이 살아가는 곳이라고 하면 그 사회가 악하든 다소 선하든 다스림자들이 있기 마련이고 그래서 통치자들로부터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 사이에 시시비비가 가려져야 될 문제가 발생하면 통치자들과 재판관들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민주국가에서 가장 높은 권세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는 대통령조차도 입법적 절차를 통해서 탄핵을 당하는 것이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 세상에서 가장 악한 정권이라 할 수 있는 김정은 정권도 한 사람을 단죄할 때는 재판 절차를 거쳐서 한 사람을 처단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시비를 해결하는 최종적 권위는 법정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위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라는 신명기 25장 1절 말씀은 이런 사실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 사이에 각종 분쟁과 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재판관은 유무죄를 따지게 되고 그에 따라서 의인은 위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떠했는가? 이스라엘 역사서를 읽어보면 이런 원칙이 올바로 시행되지 못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 6절에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면 이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했다는 이야기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에스겔서 22장 7절에는 그들이 내 가운데에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에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에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라는 말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선지자 이사야는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무롭다 하고 의인에게서는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라고 책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선지자의 말씀은 아모스서도 마찬가지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회가 얼마나 부조리하고 불공평했는지를 보여준 것이죠. 본문 82편 2절 말씀은 이처럼 율법의 원칙을 따르지 않은 당시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의 범죄를 전제로 하는 책망입니다. 2절에 보면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나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통 이 언제까지라는 이 표현 일반적으로 수사적인 질문으로서 탄식 시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정의가 올바로 실행되고 있지 않음에 대한 고통과 안타까움의 표시로 언제까지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런 탄식은 예나 지금이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로우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세상에 불의와 불공평이 가득하게 될 때 신자들은 신정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신정론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신들 중에 신이시고 하나님이 공평과 정의로 다스린 분이시고 공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분이라고 하면 어째 이 세상에 불의한 일이 난무하는가 하는 질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통치자들에 대한 구시즘, 나무람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은 절대로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불의한 재판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러 하십니다. 사실 재판에서 행해지는 악은 별로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평과 정의를 따라 판결하지 않고 재판을 무거워뜨리는 이 일은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형태의 폭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왠가 하면 사회적 약자가 불이익을 당할 때 그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유일하게 그 억울심을 바로잡을 수 있는 최종적 수단은 재판밖에 없죠.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때로 어떤 판결을 내려도 마지막 취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있죠. 그것은 헌법 소원을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헌법 소원을 내도 만약에 재판관들이 올바르게 판결을 내리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악인들의 낯을 봐주고 가난하고 소외된 고아와 과부들을 착취하면 억울해진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더 이상의 수단은 없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우리가 사는 사회가 이런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재판관들은 하나님의 대표자들로서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일해야만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당시 통치자들과 재판관들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위해서 공의를 세우는 일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억압받는 자들로부터 약한 자들을 건져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본 시편의 흥미로운 부분은 그가 악한 재판관이든지 선한 재판관이든지 간에 그들을 가리켜 신들이라고 지칭했다는 것입니다. 1절에 하나님이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라는 표현, 그 다음에 6절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라는 이 표현이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들은 악한 통치자들, 꼭 악한 통치자들만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재판관들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원래 신들이라는 이 단어는 엘이라는 단어고 6절에 신들이라고 번역했지만 여기서는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8절에 하나님이요라고 할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어도 엘로힘입니다. 이처럼 엘이나 엘로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의미하기도 하고 일반적인 신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도 신이고 그 다음에 세상의 통치자들도 신 혹은 신들이 될 수 있는가? 이런 표현 방식은 이 시편 82편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서 이끌어내도록 하시는 일을 맡기실 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아론을 염두에 두고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하나님같이 된다는 이 단어가 바로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모세가 아론을 인도하거나 지시하는 명령권자가 된다는 말이지 실제로 모세가 아론에게 하나님이 된다는 뜻은 아니겠죠. 출애굽기 7장에도 이와 같은 표현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시키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 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도 모세가 실제로 신적인 존재가 된다는 뜻이 아니고 모세가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로 곧 바로 앞에서 세상 세력을 꺾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세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시편 82편에 통치자들 혹은 재판관들을 염두에 두고 신들이라고 지칭하는 것도 이런 흐름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통치자들 재판관들이 자신이 제정하신 법과 질서를 세우는 매우 막중한 책임을 맡은 존재라는 사실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통치자들과 재판관들을 신 혹은 신들이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0장을 읽어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시편 82편 6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이 일을 염두에 두시고 시편을 인용하셔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유대 지도를 염두에 두고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지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시면서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그러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율법에 기록된 바라고 할 때 율법은 사실은 시편 82편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언뜻 보면 주께서 시편 82편 6절 말씀을 인용하신 것은 구약 성경에도 사람에 대하여 신이라 부르는 예가 있으니 자신도 신이라고 부르는 것도 무방하다 하는 말씀을 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의 시비를 판단하는 하나님의 일을 맡긴 사람에게도 하나님이다 혹은 신이라고 하는 호칭이 주어진 일이 기록되어 있으니 나에게도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 하는 말씀을 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재판관들이 하나님의 통치의 대행자요 말씀의 도구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신들이라고 불려질 수 있었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신으로 부르는 것 너무나 당연하지 않는가 라는 말씀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유대인과 논쟁하실 때 시편을 율법이라고 말씀하시므로 이런 예가 시편에만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다른 데도 있다는 것을 굳이 강조하신 이유는 사람들에게 신이라고 부른 예를 증거로 삼아서 나도 신으로 불려질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정당하시기 위함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이기만 한 존재가 아닌 사람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시편 82편은 사람의 신들로 불리어진 예고 예수님은 사람이기만 한 존재가 아니라 사람이기도 하고 하나님이시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시편 82편 6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시편에 라고 말씀하지 않고 율법에 라고 말씀하시므로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도 신들 혹은 신이라고 불렀다면 자신은 사람이기도 하고 동시에 하나님이기도 하니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불려진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라고 하신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6절에서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들의 아들이라 하였으나 라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너희는 신들이며 라고 할 때 너희는 2절 이하를 참고할 때 재판관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신들이라는 표현은 인간 재판관들만을 염두에 둔 표현은 아닙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왕들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재판은 재판관들만 한 게 아니죠. 기름 부음을 받았던 왕들, 특별히 솔로몬 같은 경우에도 재판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신들이라는 이 표현은 그 당시 세상 나라를 다스렸던 여왕들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세상 권세자들도 염두에 두고 신들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다니엘 10장에 보시면 바사 왕국의 군주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고 헬라의 군주라는 표현도 나타납니다. 원래 이 머리라는 그런 뜻인데요. 통치자들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심지어 천사 미가엘을 가리켜 가장 높은 군주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신들이라는 표현은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력들까지 염두에 둔 표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그래놓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말했습니다. 통치자, 권세자,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의 악의 영들. 이런 모든 것들을 염두에 두고 신들 혹은 지존자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를 읽어보시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에 모였다는 표현이 나타나죠. 그때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천사를 가리키죠. 어쨌든 이런 존재들에게 신들 혹은 신들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이유는 진정한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감당한 것이 마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시면 앞서도 제가 선지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서를 인용했지만 당시 세상 권세자들 그리고 재판관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역할과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을 올바로 파악하지 못한 처사였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나라의 성격이 구체화된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 후손의 후손들까지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것이 15장 17장이죠. 18장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수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의와 공도를 행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경륜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 장인 이드로를 통해서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 제도를 세우시고 백성들의 각종 송사사건에 대해서 모세 혼자 그 사건을 처리하지 말고 분담해서 그 일을 처리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비록 이드로는 이방인 재상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재상의 조언을 따라 하나님의 교회인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백성들 간에 각종 송사사건이 발생했을 때 올바른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평과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후에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세워지게 되고 왕들과 재판관들이 이 재판을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앞서도 제가 선지서를 인용했지만 세월이 지나가면서 재판관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시는 어땠는가?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였죠. 비유이긴 하지만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관 비유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과부가 원한이 있어서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재판관에게 매일 가서 졸라댔는데 그 재판관은 어떤 재판관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했던 재판관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7절에 유대 지도자를 염두에 두시고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뿐만 아니죠. 예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까? 그 당시 종교 법정에서 의인이지만 죄인으로 정죄당하여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신 것입니다. 왜 세상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계속해서 세상의 통치자들, 재판관들이 그 진정한 권세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왜 사람의 낯을 봐주고 고아와 과부와 같은 억울한 사람들을 더 억울하게 만드는가? 그것은 5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라고 말씀합니다. 무지 무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정의에 민감해야 될 사람들이 진리에 대해서 무지했고 무엇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분별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적인 흑암 속에 살았습니다. 이로 인한 결과가 무엇인가?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라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죠. 제가 언뜻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시편 몇 편이죠? 이처럼 어겨진 일이 일어날 때 의인들은 어찌할꼬 땅의 터가 흔들리는데 의인들은 어찌할꼬 라는 그런 표현이 나타나고 있죠. 이 말은 어그러진 재판으로 인해 가지고 사회 질서가 흔들렸다는 말씀입니다. 불의한 재판관들이 재판을 어그러뜨리는 이 일은 세상에 공의를 시행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게 만드는 하나님의 통치를 전복시키는 그런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세상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교회 법정에서도 버젓이 일어났다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오늘날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은 교회 안에도 통하는 말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저희 교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총회재판국 서기를 두 번이나 해서 아는데요. 뭐 총회재판국 서기한다고 해서 뭐가 들어온 게 아니에요. 시간 많이 소요되고 힘 많이 듭니다. 그런데 좀 큰 교단이 있지 않습니까? 이 교단에는 총회 총대로 파송되면 총회 재판국원이 되려고 길을 쓴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생기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자, 이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 또 우리가 구하고 있는 교회까지 어그러질 때 신자는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저는 네 가지로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근거로 네 가지 교훈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첫째, 권세자는 자들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대리 통치하는 통치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죠? 재판관들, 통치자들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신 혹은 신들, 엘 혹은 엘로힘이라고 불렀다는 이 말은 그들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에게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 그분의 뜻을 거역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런 원리에 따라서 사도 바울은 당시 가장 악한 정권이라 할 수 있는 로마의 가이사에게 통치를 받고 있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뭐라고 권면했습니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바, 악한 권세든 선한 권세든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고 권면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은 권세에 복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마음에 좀 들지 않아도, 내 생각과 내 뜻에 맞지 않아도 권세 잡은 자들의 다슴에 순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은 교회 지도자든 세상 지도자든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통치자들에게 권세를 주신 진정한 신이요 절대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분을 경외하는 이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그 연장선상에서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해야 되고 그러나 그들을 절대로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우리 육신의 목숨은 해할 수 있지만 우리 영적 생명을 해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7절에 인생의 약함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들이 비록 신 혹은 신들로 불리워졌지만 그러나 그들의 운명도 하나님께 반역한 첫사람 아담의 운명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6절에 사람처럼 죽으며 라고 말했는데 사람이라는 단어가 아담이라는 말이거든요. 따라서 아담처럼 죽을 것이다 라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지만 결국 그에게 죽음이 선포되었죠. 이처럼 정의를 왜곡하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한 통치자들은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진정한 재판관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죽음의 선고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지위를 빼앗기게 되고 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상 통치자들을 존경하고 그들의 통치에 순복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일과 관련해서 가장 좋은 본문을 보여주신 분은 우리 주님이셨죠. 내일 세금이 없다 그랬을 때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주님께서 그 입에 나온 세겔로 만세겔로 세금을 내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무시받기 쉬운 가난하고 소외된 고아와 가부대의 사정을 헤아리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권세들 앞에서 당당하셨죠. 본문이 주는 세 번째 교훈은 세상 나라에 대해서 지나친 기대감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의의 문제는 삶과 죽음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무죄한 자도 재판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얼마든지 단죄하여 죽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죽을 사람도 얼마든지 유죄 선고되는 사람도 무죄로 선고해서 그 사람을 살려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의 문제는 단지 그냥 공의와 공평의 문제만이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처럼 매우 중요한 문제죠. 그러나 우리의 상황은 어떤가? 우리의 상황은 그야말로 죽의 정도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어그러지는 그런 사회 안에서 의인이 박해를 당하고 악인이 오히려 등등거리는 이런 현실을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82편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이미 도래했지만 아직 실현되지 않은 부주의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런 부주의한 현실 때문에 실망합니다. 정치에 실망한 사람들, 아, 이 정권이 바뀌면 그래도 나아지지 않겠는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견디죠. 그러나 정권이 바뀌면 어떻습니까? 정치는 바뀝니까? 똑같죠. 왜 그렇습니까? 다름 아니라 사람이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는 전도서에 의하면 허무의 정서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그런데 허무의 정서에서 벗어나요. 왜 그런가 하면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런 일은 이 땅 가운데 지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사실에 기초해서 본문이 주는 네 번째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기다리면서 교회 지도자와 세상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이 그것이죠. 하나님이여 일어나서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온 세상의 절대 심판자이신 주님께 불의를 끝내고 우주적인 의로움, 진정한 의로움이 도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어느 영역은 주님이 통치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어느 영역은 주님이 아닌 다른 어떤 통치자가 통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주의 소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주의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말 성경에 주의라는 표현은 거의 다 구약성경의 주는 사실은 아도나이라는 표현도 있지만요 많은 내용, 특별히 시편에 주라는 표현은 대개 당신입니다. 본래 인칭이에요.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했죠. 그 주께서라는 단어가 사실은 당신이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보통 3인칭은 객관적인 어떤 대상을 가리키고 2인칭은요 밀접 자신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은 시편 기자가 예수님을 당신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주의 소유라고 말씀하는데 지금 시편 기자가 당신의 소유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절대적 심판하이신 주님께 하루속히 불의를 끝내고 진정한 물음을 확립해달라고 호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의인의 호소가 단지 소망과 기대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계시록에서 확인하게 되죠. 피 흘린 자들의 그 간구, 그 호소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불의한 통치자들,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로마나 세상 나라들이 결국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역사적으로 타락한 지도자들을 제거해 오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리고 벨샤살 왕, 그 다음에 헤로방 등등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처단하신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했지만 아직 완전히 도래하지 아니한 상황 가운데서 세상의 통치자들이 불의를 행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런 상황을 그저 그냥 두고 보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것을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심이요라는 표현을 통해서 나타내었습니다. 섰다는 표현. 이것은 엄중함과 하나님의 활동의 개입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굳이 서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처럼 앉아있다 서셨다 하는 다리가 있는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말은 하나님의 엄중함,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내용이죠. 시편 76편 9절에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라는 말씀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의 날, 주님의 날, 주께서 다시 오시는 바로 그날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주께서 그들을 구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부조리한 현실을 믿음으로 견디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이 땅 가운데 가져다 주실 분은 하나님의 종이시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신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난자들을 돌보시고 그들의 대변자가 되어오셨고 그리고 죽고 부활하시고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오셔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30절에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오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참된 심판이 드러나는 그날은 우리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바로 그날입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의 은밀한 선과 악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죠. 세상에 공의가 시행되느냐 시행되지 않느냐의 여부는 죽고 사는 것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의를 시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최종적 재판장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비록 세상에서는 정죄를 당하고 세상에는 소외를 당하지만 우리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호칭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재판관의 위치와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불의한 권력을 휘두르는 이들이 있긴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명예를 바라야 될 것이고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두려워하면서 세상의 통치자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서 그러면서도 악한 정권을 위해서라도 기도하고 참된 소망의 날이 도래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늘의 일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또 부조리한 현실 가운데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신자의 올바른 자세와 특별한 사실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한날의 삶을 이런 관점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교회와 세상 가운데 속한 두 나라 시민으로서 어떻게 권세들과 통치자들의 그 권위와 통치의 다슴에 순복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 그만을 두려워하면서 이 부조리한 세상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 귀한 가르침 우리의 마음에 잘 새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을 살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렇지만 또 세상 통치자의 통치를 받는 이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그들의 통치와 다슴에 순복하고 아무리 부조리하고 아무리 약한 정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이며 또 어떻게 하나님 것만을 두려워함으로 세상 조건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지를 주의 말씀 통해서 가르침 받아 이 말씀을 따라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치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기 원하고, 현 정권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많은 부조리한 일로 인해서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 정권에서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그것만을 절대적으로 두려워하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참된 지혜와 지식과 그분을 두려워할 대로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